못하는 줄 알고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좀 크게 쳐주시죠. 아마 숫자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참하시기 원하는 분들 계시면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례식이 있어서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이 그렇게 짧지는 않네요. 그러나 예,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생각했는데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1장 14절과 1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의 증언이 18절에서 결론적으로 마치고 19절부터 34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19절부터 34절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28절까지는 요한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와서 내가 누군데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 원래 이 세례는 이스라엘 율법 시대에 결례라는 시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안 되니까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이 폴코트를 입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넌 누구냐.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의 의도를 세례 요한은 바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은 이 말은 나는 기름 부은 바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기름 부은 바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면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주느냐는 반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발음상 똑같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신명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나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라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이미 그때 말씀하셨을 때 표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Prophet like Moses.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 The Prophet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Are you the Prophet? 할 때 P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냐 내가 메시아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바르게 하라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즉 그리스도의 메신저다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를 하면서 뒤에 왜 계속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26절 이하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암시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증언한 요한은 그 다음날 다시 요단 강가에 세례를 베풀려고 서 있다가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2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이 공개적으로 모든 무리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내용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29절 이하에 나오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한 증언 중에 첫 번째 공적인 public testimony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오는 걸 보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30절에 가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느라.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가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미 증언했던 내용들을 반복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지만 실상 그가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리지만 또 내 뒤에 오시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사실은 사촌인데요. 근데 그 예수가 자기 사촌이 메시아인지를 요한이 한참 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간이고 그랬는데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은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에게 뭐라고 계시라 하셨냐 하면 23절에 보시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베푸는 자인 줄 알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세례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셨을 때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에 위에 머물렀다고 요한이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친숙한 표현들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계속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 그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같이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오는 사건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야 됩니다. 몸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는 그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영으로 오시면 죽으실 수 있는 몸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는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인이 죽든지 아니면 죄인 대신 다른 짐승이 죽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는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죄물은 한 번만 효력이 있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서서 나오다가 또 친구와 싸우면 다시 가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저는 잘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허구한 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죄 지은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하기는 좀 곤란하죠. 죄가 있으면 그냥 속죄를 해야 됩니다. 1년 내내 제사만 드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부자가 아니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를 몇 마리 드릴까요? 365마리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부자들도. 제가 농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잡으러 다녔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나 양이 떨어지면 새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나 양이 떨어지면 새 잡으러 가야죠. 산도. 허구한 날 새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였어요. 농사지어야 되는 산에 가서 새 잡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 우스운 거예요. 저는 이 생각만 하면 굉장히 우스운데요. 그들이 새 잡으러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너무 희망이 없구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끝이 없구나. 결국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하는 로마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그들은 제사 드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결국 그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한이 없겠죠. 결국 그들은 다른 솔루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방법 없을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감보다는 이거로는 안 되는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폼나는 제사장복을 입고 뭐 우림과 둠림을 밟고 막 그런 눈빛 찬란한 제사장복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허구한 날 소나 양이나 새를 잡아야 하는 피빈내라는 사역을 합니다. 제가 좀 오늘 묘한 단어들을 많이 쓰죠. 새 잡으러 다닙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피빈내라는 것이다. 제가 제사장이어서 목사니까 계속 잘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어서 사편했을 것 같아요. 허구한 날이라는 짐승을 잡아야 되고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고 다 끝나면 겨우 고기 구워서 먹는 게 절망입니다. 제사장들도 매일 저녁 그런 한탄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늘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결국 구약은 어떤 율법이나 제도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그 죄를 다윗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런 시를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통일하십니다. 구약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통회하는 심령이었음을 그들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예언하셨을 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는 성령께서 그렇게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구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솔루션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사건이죠. 우리한테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순간,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천사를 보내서 멈춰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숫양이 나무 덤불에 걸려있더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은, 우리 죄에 대한 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양이 바로 유월절 양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러나 그냥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출생할 때부터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출생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생을 죄 없이 사셔야만 했습니다. 죄 없이 오셔서 죄 없이 사시고 죄 없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기 직전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넘어갑니다. He will pass over the house. 그래서 유월절 pass over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6월절, 6월달에 오는 게 아니라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 가끔 혼동스러운 단어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나중에 영어로 보니까 패스오버더라고요. 주연이 아니고. 아, 이게 뭐 다른 거였구나. 뒤져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였습니다. 장차 메시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원래 상상력이 좀 그런 쓸데없는 데는 쓸데 있는데 풍부한 편이라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양을 잡아서 막 문에 바릅니다. 옆에 살던 애굽 사람이 니네 뭐하냐? 오늘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데 이걸 바르면 우리 집은 넘어간다고 약속하셨다.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진짜야 본전이죠. 양 한 마리 잡아서 우리 아들이 안 죽을 수 있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발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백장이 있어도요 그거 안 바르면 죽는다 그러는데 안 바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미련한 사람들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그때 같이 피를 발랐을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너는 바르면 안 돼. 발지 마. 뭐 이런 좀 고약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굉장히 묘한 장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땅에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문에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곡을 떠날 때 그걸 본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또 가자. 예, 그래서 추격기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다른지라 좀 표현이 있는데 모세가 써가지고 자기네는 순족이고 이방인은 잡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는데 수많은 양과 중다한 잡족이 다른지라 요즘 번역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다시 안 찾아봤습니다. 옛날 번역이 하도 멋있어가지고 우리도 잡족에 속한 줄 알았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애굽에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들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들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피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다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음을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모두 장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이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지도 모르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이것이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는 요임키포입니다. 로샤샤나라고 해서 그 날이 이스라엘은 1월 1일인데요. 열흘째 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요임키포, 속죄일, 데이 오브 어톰먼트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그들은 그날 금식을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짐승을 갖다 바쳐도 다 커버하지 못하는 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은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한 마리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두 마리 잡습니다. 수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양 둘을 잡아서 하나는 죽여서 피를 성소에 뿌리고 또 하나는 또 한 양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안수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갚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양을 누구를 시켜서 멀리 보냅니다. 계속 광야로 보내서 막으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멀리 보내고 이 양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도망옵니다. 양이 못 쫓아오게. 그 양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죠? 죽진 않겠지만 어디로 갈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두 염소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습니다. 성전에서. 또 한 마리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영문 밖으로 나갔다라는 히브리서 10장 말씀 기억하세요? 이 양은 영문 성 이스라엘 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데리고 갔던 사람이 아마 레위 사람이겠죠. 원래 어디다가 놓고 자기를 못 보게 한 다음에 손살같이 도망와야 됩니다. 그 염소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의 피를 흘리고 한 마리는 아주 없어집니다. 굳이 이것을 설명하자면 죽은 양은 대속의 양이고요. 멀리 보내진 양은 칭의의 양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를 보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슷한 성경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대로 왔거든요. 노아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양 한 마리가 담당하고 떠난 겁니다. 바로 그 속죄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보내지는 그 염소 한 마리가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양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유월절 양인 동시에 속죄양이 되셨음을 그가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삶을 사셨다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음을 완전한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이 속죄양 두 마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먼저 다시 만나는 사건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은 당시에 모든 빚을 다 지불한 다음에 쓰는 상업적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이 다 치셨다. 우리의 죄값이 완불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finished라는 표현인데요. 그걸 의역을 하면 it has been paid.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나의 죄값을 나의 크레딧카드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수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불하셨거든요. 여러분 카드값 다 지불해놓고 또 내는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 이유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다시 만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 똑같은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송한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서 그분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을 소개하는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놀라운